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최근 이란에 S-300 지대공 미사일 판매를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란의 핵 협상 타결 의지 때문이라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 연례 텔레비전 연설 뒤 제기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007년 이란에 S-300 미사일 5기를 8억 달러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유엔 안보리가 이란에 제재를 가하자 계약 이행을 동결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3일 이란에 대한 S-300 미사일 판매 계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불안정한 중동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절한 시점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오늘 연설에서 서방의 제재와 우크라이나 사태, 국제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경제는 견고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운항 도중 실종된 말레이시아 여객기 수색 작업이 국제 공조하에 1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중국, 호주 당국은 오늘 쿠알라룸푸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여객기 추락 지점으로 의심되는 6만 제곱킬로미터 해역의 60% 이상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아무런 잔해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수색팀은 이에 따라 조만간 수색 범위를 두 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말레이시아 여객기 MH370편은 지난해 3월 승객과 승무원 239명을 태우고 쿠알라룸푸르에서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던 중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당시 위성 신호에 따르면 사고기는 호주 서부에서 1800km 떨어진 인도양 남부 해역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은 오늘 학생 등 3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여객선 세월호 참사 1주년을 맞아 전국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수학여행에 나섰던 학생들을 한꺼번에 잃은 단원고등학교가 위치한 경기도 안산에서는 오늘 오전 희생자를 추모하는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또 사고 현장에서 가까운 전라남도 진도 팽목항에서 진도군 주최로 열린 추모식에는 정관계 주요 인사와 지역 주민 등 3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팽목항을 방문해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세월호 선체 인양을 진지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선체 인양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자말 베르마로 유엔 예멘 특사가 사임했습니다. 베노마르 특사는 지난 2012년 임명된 이후 예멘의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변인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베노마르 특사가 다른 임무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베노마르 특사의 후임자가 적절한 절차를 거쳐 임명될 것이라며 유엔은 앞으로도 예멘의 평화와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관리들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걸프지역 국가들은 최근 베노마르 특사의 평화 중지의 노력에 대해 불만을 표출해왔습니다. 유엔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과 압두라부 만수르 하디 대통령 정부 간 내전을 중단시키려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유럽연합 국가들이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지중해를 건너 유입되고 있는 전례 없는 규모의 이민자 문제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빈곤과 정치적 갈등 사태를 피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유럽 국가로 이주하려는 이민자 수는 지난해에만 1만 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선박을 이용한 무리한 이민 시도로 인해 이번 주에만 400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현상은 봄철에 특히 두드러져 유럽 국가로의 불법 이민자 수는 앞으로 몇 주 안에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파키스탄 대법원이 테러 용의자 6명에 대한 사형 집행을 보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군사법원으로부터 테러와 자살폭탄에 의한 살인, 인질납치 등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파키스탄의 한 변호사 단체는 그러나 이들에 대한 법적 절차가 불법적으로 진행됐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지난해 12월 무장조직 탈레반이 펜샤와르의 한 학교를 공격해 어린이들을 포함한 150여 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뒤 사형 유예 조치를 해제했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4월 16일 목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주한 미군 사령관은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비대칭 전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n recent years, North Korea has aggressively developed and utilized asymmetric capabilities such as cyber warfare.
미국과 한국은 워싱턴에서 통합 국방 협의체 고위급 회의를 열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궁 공보실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모스크바 전승 기념일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고 한때 구름이 조금 끼는 것도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정권의 생존을 위해 비대칭 전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주한 미군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군과 한국군은 지난해 이에 대응한 준비태세에서 주목할 만한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15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군의 정책과 전략, 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커티스 스케파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이 김씨 정권의 생존 전략으로 비대칭 전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n recent years, North Korea has aggressively developed and utilized asymmetric capabilities such as cyber warfare.
북한이 최근 몇 년 동안 사이버전과 핵무기, 탄도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는 데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케파르테 사령관은 비대칭 도발이 거의 사전 경고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y top concern is that we will have little to no warning of a North Korean asymmetric provocation, which could start a cycle of action and counteraction.
비대칭 도발은 주기적인 행동과 예기치 않은 대응을 야기해 의도하지 않은 사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스케파르티 사령관은 서면 보고에서 북한이 지난해 장사정포와 로켓, 탄도미사일을 거의 예고 없이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름 훈련 기간에 실전 훈련과 비무장지대, 서해 도서 지역에서의 군사 활동도 늘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케파르티 사령관은 북한 정권이 가장 기본적인 주민들의 인권은 부인하면서 이런 비대칭 전력 강화와 무기 확산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군은 이에 대응한 억제와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며 지난해 주목할 만한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했습니다.
Last year, the alliance took significant steps in improving its capabilities.
미국과 한국은 특히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과 대량 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한 포괄적인 맞춤형 억제 전략을 더욱 개선시켰고 4D 전략도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4D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포괄적인 억제와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탐지와 방어, 교란, 파괴를 합한 작전 개념입니다. 스케퍼러티 사령관은 또 지난해 미 육군과 공군의 순환 병력 배치와 다양한 연합훈련을 통해 준비태세를 더욱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군은 올해 미한 합동 독수리 훈련에 최신의 연안 전투함과 구축함을 투입해서 북한의 비대칭 공격을 조기에 격퇴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스케퍼러티 사령관은 한국이 지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인 패트리엇 3과 F-35 전투기, 최첨단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 호크의 도입을 결정하는 등 국방 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케퍼러티 사령관은 그러나 사전 경고가 거의 없는 북한의 비대칭 공격에 대비해 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 정찰, 감시 능력과 전장 통제 체제 구축, 즉 연합방위의 상호 운용성이 높은 C4I, 그리고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의 개선이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THAAD가 패트리어 체계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시켜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ose systems would enhance the capability of our present Patriot.
스케파르티 사령관은 서면 보고에서 THAAD에 관한 언급 없이 미한 동맹이 다층 방어와 상호 운용성이 높은 미사일 방어 능력을 구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 출석한 크리스틴 워머스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은 북한의 핵탄도 소형화와 관련해 기존의 국방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North Korea has not tested some of its capabilities and we don't yet fully know what they're
북한이 핵탄도 소형화 등 관련 시험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핵무기 능력을 완전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워머스 차관은 그러나 미국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위협을 신중하게 평가하고 있다며 이런 배경 때문에 지상발사 요격 미사일을 30개에서 44개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어 뉴스 김영곤입니다.
미국과 한국군 당국이 워싱턴에서 대북 억제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위협을 막기 위한 공조 전략과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의 구체적인 기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제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고위급 회의가 15일 막을 내렸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틀간의 회의 끝에 도출된 다양한 대북 억지 전략과 동맹 강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두 나라가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 방안의 후속 회담 성격인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수단들을 검토하고 지역과 국제 안보 환경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소니 영화사 해킹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인 탄도미사일 발사 등이 한반도와 영내 안정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두 나라 국방장관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논의에 큰 진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이 기존 전략동맹 2015를 대체하는 새 전환의 틀에 합의하고 오는 10월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에 앞서 고위 당국자들이 새 방안을 검토하고 고려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두 나라는 미사일 대응 능력 위원회와 확장 억제 정책 위원회를 통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고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데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더 나아가 두 위원회를 통합해 한미 억제 전략 위원회를 출범시키는 위임 사항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측에선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한국 측에선 류재승 국방부 정책실장이 각각 수석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제8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고위급 회의를 오는 9월 서울에서 개최하고 10월에는 47차 한미안보협의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 국방부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 결과를 별도로 발표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두 나라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작전 계획을 공식화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 군당국은 제7차 통합국방협의체 회의 KIDD를 통해 4D 작전 개념을 구체화해 작전 계획 수준으로까지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16일 밝혔습니다. 4D는 디텍트, 탐지와 디펜스, 방어, 디스럽트, 교란, 디스트로이, 파괴의 영어 앞글자를 따서 붙인 것으로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 계획을 수립하고 유사시 탐지, 추적, 파괴한다는 작전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아울러 군사위성과 고고도 무인 정찰기 등 감시와 정찰 전력을 운용해 북한 미사일을 억제하고 북한의 차량 탑재 이동식 발사대와 지상에 배치된 미사일을 공격해 파괴하는 작전 개념을 포함한다고 한국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미한 두 나라가 핵과 미사일에 대응해 특정한 작전 계획을 수립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군당국은 지금까지 북한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개념적으로 논의를 해왔다면서 앞으로 구체적인 군사 행동을 위한 작전 계획을 만들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념 계획에 머물렀던 맞춤형 억제 전략을 작전 계획으로 발전시키기로 한 겁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인 양우 국방안보 포럼 연구위원입니다.
기존에 이제 킬체인이나 무슨 뭐 이제 KAMD행이 나오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공세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전까지 그냥 니들이 공격을 해오면은 그냥 거기에 대응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한 발 더 조금 나간 그런 좀 적극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한국 국방부는 이번 KIDD 회의를 통해 미한 양국이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억제 개념, 군사 능력, 행동 방안을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사거리가 최대 12,000km에 달하는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 KN-08을 개발했으며 최근엔 사거리 200여 킬로미터의 새로운 전술탄도 미사일과 300mm 신형 방사포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초 강행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 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회부됩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유엔 차원의 대응 수위를 논의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1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오는 20일 논의하기로 하고 전문가 패널에 사건 조사를 의뢰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를 다룰 대북제재위원회는 당초 지난달 30일 열릴 예정이었다가 나이지리아 보코하람 문제를 다루기 위한 유엔 안보리의 긴급 소집 때문에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키로 한 것은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가 이 문제를 다뤄달라고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보낸 데 따른 조치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2일 미한 합동군사훈련에 반발해 서해 남포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의 사건 조사 의뢰를 받게 될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와 대응조치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만약 보고서가 북한의 행위를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결론 내리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권고하면 대북제재위원회는 이를 안보리에 보고하고 안보리는 이를 토대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논의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안보리 결의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결의 위반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심은 유엔 안보리의 대응 수위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2월과 6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땐 대북제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보리가 북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의 이호령 박사는 북한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전례로 볼 때 강제성 있는 조치가 나오긴 어렵겠지만 비록 성명 수준의 대응이라도 북한에게는 압박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면은 나중에는 액션으로 갈 수 있는 거고 또 이 발언 수위가 높아지는 걸 갖고 이제 뭐 육자회담 국가라든지 아니면 뭐 국제사회의 어떤 그 합의를 일어나는 데서 우리가 제재를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이해력을 돕거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큰 하나의 기본 지침이 될 수 있는 거죠.
한편 전문가 패널은 지난 2월 말 안보리에 제출한 최종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전격 배격하고 제재를 피해 계속해서 위반하고 있으며 그런 태도를 바꿀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대북 전단 살포를 잠정 중단했던 한국의 탈북자 민간단체가 기습적으로 전단을 날려보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어젯밤 경기도 김포시에서 전단 30만 장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의 암살을 소재로 한 코미디 영화 인터뷰에 DVD와 USB 5천 개씩을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또 다른 민간단체인 북한동포 직접돕기운동의 이민복 대북풍선단장도 영화 인터뷰에 DVD 수천 장을 전단과 함께 북한으로 날려보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북한에 납치돼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 유족들에게 북한 정부가 3억 3천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연방 워싱턴 DC 지방법원의 리처드 로버츠 판사는 지난 9일 북한 정부가 김동식 목사 유족들에게 3억 3천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워싱턴 DC 지방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김 목사의 아들 김한 씨와 남동생 김용석 씨에게 북한이 각각 1,500만 달러를 배상하고 징벌적 피해 보상으로 3억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목사가 2000년 납치된 뒤 아들과 남동생이 겪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매년 100만 달러씩 계산한 것입니다. 또 징벌적 피해 보상금 액수는 비슷한 판례들을 따랐다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앞서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해 12월 북한 정권이 김 목사를 고문해 사망케 했다는 논리적 결론에 이른다는 판결을 내리고 1심 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김 목사의 가족은 지난 2009년 외국 주권 면제법의 테러 지원국 예외 조항을 근거로 북한 정부를 상대로 3억 2,5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2010년 1월 평양의 박이춘 외무상 앞으로 소환장을 전달했지만 북한이 소환에 응하지 않아 걸석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김 목사의 유족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한 이스라엘 민간단체 슈라타디는 13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판결은 납치를 저지른 외국 정부가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미국 법원이 처음으로 지적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김 목사 유족들이 현재 미국과 해외에 북한 측 은행 계좌와 부동산, 외국 회사 보유 주식 등을 압수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김동식 목사는 1990년대부터 중국 연변에서 장애인들과 탈북자들을 도왔고 탈북 고아들을 돌보는 사랑의 집을 설립해 운영하는 한편 북한에도 인도적 지원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00년 1월 북중 국경 지역에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공작원에 의해 북한으로 납치됐습니다. 한국의 인권단체인 피랍 탈북인권연대에 따르면 김 목사는 이후 고문 후유증과 폐쇄 공포증, 직장암 등으로 2001년 2월 사망했으며 평양 상원리에 있는 9.1훈련소 위수구역에 매장됐습니다. 김 목사의 도움을 받았던 탈북자들은 과거 VOA에 김 목사가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을 사랑으로 돌봤다고 전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의원 시절인 지난 2005년 동료 의원 20여 명과 함께 박기련 당시 유엔 주재 북한 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김동식 목사 납치에 대해 해명할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시 김 목사가 자신의 지역구인 일리노이주 주민임을 근거로 서한을 주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관련해 계속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하면 2011년에 집권한 이후에 최초의 외국 방문이 됩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대통령궁 공보실은 1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다음 달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2차 대전 전승기념일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공보실은 현재 북한을 포함해 모든 외국 대표단과 기념식 행사 참석과 관련한 재반 사항들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보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에 앞서 경호와 의전 등을 준비하기 위해 북한 측과 접촉하고 있냐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제1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지 여부는 북한의 발표가 있어야 알지 않겠냐고 공보실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할 경우 지난 2011년 집권 이후 첫 외국 방문이 됩니다. 러시아 대통령궁 공보실은 현재 러시아를 방문 중인 북한 대표단과 만나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방러 문제를 협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로두철 부총리가 이끄는 북한 대표단은 14일 러시아 외무부 영빈관에서 열린 북러 친선의 해 개막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러시아는 매년 5월 9일에 2차 세계대전 승전을 기념하고 있으며 올해는 승전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러시아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참석도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는 윤상현 대통령 정무특보를 특사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한국 정부는 세계 여성운동가들이 오는 5월 비무장지대를 도보로 횡단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데 대해 정치적 갈등을 야기하지 않는 순수한 사회문화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겠다는 여성들은 미국 여성운동가가 주도하는 단체의 소속원들입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통일부 당국자는 세계 여성운동가들이 추진 중인 비무장지대 DMZ 도보횡단 계획과 관련해 행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고 필요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다만 이 행사가 남북관계나 한국 사회의 정치적인 갈등을 야기하지 않는 순수한 사회문화 교류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을 단체 측에 여러 차례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여성운동가인 글로리아 스타이넘 등이 주도하는 위민 크로스 DMZ 회원들은 지난달 11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며 오는 5월 24일 북에서 남으로 DMZ를 걸어 횡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행사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남북 양측과 유엔군 사령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단체 측에 따르면 유엔군 사령부는 한국 정부의 동의를 전제로 잠정 승인했으며 북한 역시 협조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아직까지 행사의 승인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 국제 여성 평화 극기 행사의 그 기본 취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도보로 어떤 이 DMZ를 통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뭐 정전협정 관리 차원에서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 단체로부터 공식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유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단체가 북한에서 남한으로 장비를 반입할 경우 통일부의 승인이 필요하고 장비 없이 도보로 DMZ를 건너오면 출입국 절차에 따라서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 내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번 행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DMZ를 횡단하려는 5월 24일은 세계 여성 비무장의 날로 한국 정부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한 날이기도 합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3일 이들의 DMZ 횡단 계획과 관련해 북한 여행을 자제할 것을 공고했습니다. 외국인들의 DMZ 횡단은 지난 2013년 뉴질랜드인 5명이 모토사이클을 타고 한 데 이어 지난해 러시아 이주 150주년을 맞아 연해주 고려인들이 자동차를 이용해 한국에 도착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단 입주업체들이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재고 물량을 미리 한국으로 빼내고 대체 생산기지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남북교역액이 전달인 2월에 비해 22% 늘어난 2억 4천만 달러에 달했다고 한국관세청이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개성공단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항구별 남북교역 실적을 보면 개성공단으로 가는 도라산 육로가 전체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교역액은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 이후 지난해 공단이 본격적으로 정상화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지난 2월 들어 이 같은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북한이 한국 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한 뒤에 남북한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남북교역액이 22% 증가한 사실은 일단 시기적인 영향이 있다고 개성공단 기업협회의 유창근 부회장은 밝혔습니다.
설 기구를 해갖고 그 2월 달에는 작업 일수가 좀 적다 보니까 이제 3월 달은 풀로 일단 작업을 좀 했고요. 원래 3월 달부터 5월까지가 성수기입니다.
지난달에는 섬유 봉제업체들을 중심으로 봄 상품 생산이 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발주처들은 지난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가 재현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입주업체들은 평소보다 많이 재고 물량을 미리 한국으로 빼고 있다고 유창근 부회장은 밝혔습니다.
임금 문제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그 남북관계가 경색될 거를 고려해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재고를 개성에 많이 안 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의 이제 그 본사로 많이 이제 갖고 내려와 갖고 출하량이 이제 평상시보다 조금 더 잡혔을 거예요.
실제로 지난달 남북교역 통계상 북한에서 한국으로 들어가는 반입 금액은 1억 3,400만 달러로 2월에 비해 28% 늘었습니다. 전체 교역 규모보다 증가율이 더 높았던 겁니다. 유창근 부회장은 2013년 공단 가동 중단 사태 당시 재고가 공단에 묶이는 바람에 입주 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에는 업체마다 대비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창근 부회장에 따르면 발주처들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발주량을 무리하게 주지 않고 있고 많은 업체들이 대체 생산 기지를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차선책을 좀 이렇게 강구할 수 있도록 또 바이어들이 그걸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그 규모가 있는 데는 거의 국내나 뭐 해외 대체 생산 기지를 중복 투자를 한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유창근 부회장은 매월 10일에서 20일 사이에 공단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지급된다며 임금 인상 문제 때문에 근로자들이 태업을 하지 않을까 우려했지만 아직까지는 문제 없이 공단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북한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다음 달에 열리는 세계박람회에 참가합니다. 북한의 세계박람회 참가는 지난 2010년 중국 상하이 세계박람회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오는 5월 1일부터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시작되는 2015 세계박람회에 참가한다고 박람회 주최 측이 밝혔습니다. 이번 박람회를 주최하는 밀라노 세계박람회공사의 주제페 사라 대표는 지난 10일 밀라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참가가 결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참가는 대회 개막을 앞두고 전해진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것은 지난 2010년 중국 상하이 세계박람회 이후 두 번째입니다. 당시 북한은 대동강 문화의 토대에 번영하는 평양이라는 주제로 별도의 전시관을 설치했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이번 밀라노 세계박람회에서는 독자적인 전시관을 설치하지 않고 몇 개 나라가 합동으로 사용하는 전시관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이탈리아 현지 언론들은 북한이 이번 박람회에서 인삼의 역사 등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84일간 열리는 이번 밀라노 박람회에는 전 세계 140여 개 나라와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 등 3개 국제기구 그리고 13개 비정부기구 NGO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박람회 주제는 지구 식량 공급 생명의 에너지며 참가국들은 자국의 음식 문화와 식량 생산, 식량과 관련한 분야에 사용되는 기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박람회에서는 또 기아와 환경 문제에 대한 전시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2천만여 명이 이번 밀라노 세계 박람회를 관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계 박람회는 19세기 중반부터 열리고 있는 대규모 행사로 국제 박람회 기구가 주관하며 북한은 지난 2007년에 이 기구에 가입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지난해 북한 당국의 주민들에 대한 하루 평균 식량 배급량이 383g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의 권장량뿐 아니라 북한 당국이 목표로 하는 수준에도 크게 못 미치는 양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지난해 주민 한 명당 하루 평균 383g의 식량을 배급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이 최근 발표한 대북 인도주의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양은 전년도의 하루 평균 배급량 385g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세계식량계획 WFP의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 600g의 63%에 불과한 수준이며 북한 당국이 목표로 하는 573g에도 크게 못 미치는 규모입니다. 특히 북한 당국의 지난해 8월과 9월 식량 배급량은 250g으로 지난 3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의 70%인 1,800만 명가량이 식량 배급제에 의존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영양 부족이 여전히 큰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지난해 7월 북한 내 133가구를 방문해 식량 실태를 조사했다며 조사 가구의 81%가 질과 양면에서 적절한 식사를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콩 생산 감소 등으로 북한 주민들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현재 북한 2세 미만 영유아의 85%와 산모의 절반가량이 최소한의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북한 주민의 영양 개선을 위해 올해 양강도와 함경남북도 등 9개도 87개 군의 취약계층 180만 명에게 식량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화 6,94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지난 8일 현재 모금은 목표액의 19.3%인 1,340만 달러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세계식량계획은 밝혔습니다. 북한 내 유엔 활동을 총괄하고 있는 굴람 이작사의 유엔 상주조정관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식량 보건 위기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난 수년간 이뤄온 노력이 헛수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re appealing for more aid and support to keep the UN operation going.
이 작사의 조정관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은 정치 상황과 분리돼야 한다며 북한 여성과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바란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이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조 추첨에서 우즈베키스탄과 바레인 등과 함께 H조에 편성됐습니다. 북한이 최종 예선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즈베키스탄의 벽을 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가 14일 말레이시아에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조추첨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a very good evening and a warm welcome to the official draw for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은 1차 예선을 통과한 나라와 2차 예선에 자동으로 진출한 나라 등 모두 40개 나라를 5개 나라씩 8개 조로 나눠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각조 1위 8개 나라와 각조 2위 가운데 성적이 좋은 4개 나라 등 12개 나라가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에 나서게 됩니다. 지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이후 8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도전하는 북한은 이날 조 추첨식에서 H조에 뽑혔습니다.
And the last country from pot 4 is DPR Korea. DPR Korea played in FIFA World Cup final.
이날 추첨을 맡은 아시아 축구 연맹 AFC의 신만길 경기국장은 북한이 H조에 배정됐다며 북한이 1966년과 2010년 두 차례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북한이 속한 H조에는 우즈베키스탄과 바레인, 필리핀, 예멘이 포함됐습니다. 북한은 오는 6월 11일 예멘 원정 경기를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같은 조에 속한 나라들과 각각 두 번씩 모두 8차례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특히 최종 예선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즈베키스탄의 벽을 반드시 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1994년 히로시마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냈고 2011년 AFC 아시안컵에서 4위를 기록하는 등 상당한 실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 호주에서 열린 아시안컵 대회에서 우즈베키스탄에 0-1로 패했습니다. 또 지난 2011년 열린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때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조에 속했던 북한은 평양과 타슈켄트에서 각각 열린 두 차례 경기에서 모두 0-1로 패했습니다. 지난 1966년 처음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던 북한은 44년 만에 처음으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는 3차 예선에서 C조에서 2승 1무 3패로 조 3위에 그치며 최종 예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한편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노리는 한국은 쿠웨이트와 레바논, 미얀마, 라오스와 함께 G조에 편성됐습니다. 일본은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싱가포르, 캄보디아와 함께 2조에, 그리고 중국은 카타르, 몰디브, 부탄, 홍콩과 함께 C조에 편성됐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이 16일과 17일 황사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은정 기자와 함께 황사 기간 동안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은정 기자, 북한의 먼지바람 황사가 찾아왔군요.
네, 북한이 15일 황사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은 15일 오후 3시께 고비 사막과 내몽골에서 강한 저기압에 의해 발생한 황사가 상층 기류를 타고 남동쪽으로 이동해 16일 낮부터 함경 북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견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황사가 16일과 17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북한 대부분 지방을 덮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몇 달간은 계속 황사가 발생한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황사는 주로 봄철인 3월에서 5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올해는 유독 황사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황사 발원지인 몽골과 중국 북부 지역이 지난 겨울 이후 줄곧 예년보다 고온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황사가 몽골과 중국 북부 지역에서 오는 거군요.
네. 황사는 중국과 몽골의 사막이나 고원에서 일어난 흙먼지입니다. 그곳에서 저기압이 발생하면 상승 기류가 생기면서 흙먼지도 같이 올라가는데요. 그때 맞춰서 북서풍이 불면 한반도까지 날아가는 겁니다. 보통 발원지에서 하루 이틀이면 중국을 거쳐 한반도에 도착합니다. 중국도 15일 최악의 황사에 휩싸였는데요. 베이징시 기상당국은 엄중한 수준의 황사 영향을 받아 가시거리가 1km 이하까지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황사는 호흡기에 아주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미세한 먼지가 눈과 코, 입으로 들어가서 기관지와 폐에 영향을 미칩니다. 황사에 묻어있는 오염물질도 큰 골칫덩어리인데요. 황사는 한반도까지 날아가기 전에 중국을 거치는데 중국은 아시다시피 대기 오염이 매우 심각합니다. 차량과 공장의 배기가스, 석탄 난방으로 인한 매연이 황사와 함께 한반도로 날아가는 거죠. 매연에는 납과 비소, 카드뮴 같은 발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황사가 발생했을 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유의를 해야 하겠는데 이 북한 당국은 어떤 제안을 하고 있습니까?
네, 조선중앙방송은 15일 황사 경보를 발령하면서 밖으로 나갈 때 마스크와 눈 보호 안경을 착용하고 사무실이나 방 안에 들어갈 땐 옷을 반드시 털고 코 안과 목 안을 3에서 5%의 소금물로 씻어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매우 구체적인 지침을 내렸군요.
네.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예, 밖으로 나갈 때 마스크와 보호 안경을 쓰는 이유는 황사 먼지가 인체에 들어가는 걸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크림과 로션 등 보습제를 발라서 피부를 보호하는 것도 좋습니다. 코와 입을 소금물로 씻는 이유는 미세먼지가 기관지, 코, 목, 점막 등을 자극해서 과민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실내로 들어갈 때 옷을 터는 것은 물론 손과 발, 머리카락까지 깨끗이 씻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황사가 발생하면 가능한 외출을 삼가고 실내에 머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 황사 기간 동안에 몸에 가장 도움을 주는 음식은 뭡니까?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기관지 등 호흡기 점막이 유해 물질을 가래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막이 촉촉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몸에 쌓인 오염 물질을 소변을 통해 배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물 말고 또 어떤 음식이 좋습니까?
배즙이 기관지 질환에 효과가 있고요. 녹차를 마시면 기관지가 확장돼서 좋다고 합니다. 생강은 가래를 삭히고 도라지는 가래를 배출시키는 데 좋습니다. 또 해조류와 마늘은 노폐물과 중금속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먼지가 집안으로도 많이 들어올 텐데요. 청소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전기 청소기를 사용하면 먼지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내에 물을 뿌린 후에 걸레로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창문과 창틀도 물청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은정 기자와 함께 황사철 건강관리법 살펴봤습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 주요 소식 어떤 뉴스부터 알아볼까요?
네. 오늘 한국 사회는 그 1년 전 일어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숨진 304명의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 분위기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학생 희생자들이 많았던 경기도 안산시뿐 아니라 서울과 각 지역 거리에 희생자들을 잊지 않겠다는 현수막이 걸렸고요. 희생자들을 상징하는 이 노란색 리본이 선명한 추모 문구들이 곳곳에 나붙겠습니다. 또 진도 팽목항과 인천해양공원에서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식이 열렸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 팽목항을 방문했습니다.
네, 이 진도 팽목항은 세월호 참사의 이 상징적인 그런 공간이죠?
맞습니다. 참사 현장과 가장 가까운 항구이고요. 수색을 위한 지원, 또 추모, 또 가족들이 실종자들을 기다렸던 기다림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어제 세월호 희생자 가족대책협의회 주최로 열렸던 유가족과 생존 학생, 또 일반인이 참여해 추모제가 열린 데 이어서 일주기인 오늘도 많은 추모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제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이 팽목항에 도착했을 때는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은 자리를 떠났고 분향소는 폐쇄된 상태였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유가족들이 자리를 피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희생자를 위한 분향을 제대로 못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희생자, 실종자,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방문이었는데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분향소 앞에 있던 9명의 실종자 사진을 바라봤고요. 실종자 가족들의 임시 숙소를 둘러본 뒤에 추모제가 열렸던 방파제에서 세월호 인양을 약속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세월호 가족협의회는 대통령의 담화 내용이 보다 확실하고 명확한 인양 약속이 담기지 않았다면서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던 안산시 정부 합동 분향소에서의 세월호 참사 1주년 합동 추모식을 취소했습니다.
참사 1주기를 가장 절절하게 추모해야 할 사람들이 유가족들일 텐데 추모식을 취소한 건 역시 한국 정부에 대한 항의의 표시입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담화 내용에 대해서 실망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동안 세월호와 관련돼서 진행되어 온 사안들에 대한 유가족들의 반응인 셈인데요. 세월호 유가족들은 앞서 합동 추모식에 대통령이 참석해야 한다고 요구를 했었는데 대통령은 오늘 그 국외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팽목항을 방문 후에 예정됐던 대로 중남미 4개국 순방을 떠났습니다. 한편 오늘 한국 국회에서는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재석 의원 165명 가운데 찬성이 161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된 결의안에는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정부가 약속할 것, 그리고 인양 계획을 속히 확정해 발표할 것, 또 인양 작업을 착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1주년에 관한 여러 가지 소식 들어봤습니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네, 요즘 한국에서는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직장을 쉬는 휴직하는 남성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올 들어서 3월까지 남성 육아휴직자와 그 육아기 단축 근무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각각 56%, 114%가 늘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육아는 여성들이 전유물처럼 생각됐던 때가 그리 멀지 않은 때 얘기 같은데 참 많이 달라졌군요.
그렇습니다. 일하는 여성들이 많아졌고 사회적 상황이 예전과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또 남성들의 가사일 분담이라든지 육아 분담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고요. 관련해서 정부의 지원도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고용노동부가 관련된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육아휴직자 모두 19,000여 명인데 지난해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남성은 지난해보다 55.9%, 564명이 늘어서 전체 879명으로 늘었는데요.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한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사용하는 근무자들도 늘었습니다. 2012년에는 437명, 2013년에는 736명, 지난해에는 무려 1,116명으로 꾸준하게 늘고 있는데요. 육아휴직 관련 수당을 받은 사람들도 5년 사이에 9배가 늘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요즘 한국에서는 남성들이 자녀들을 돌보는 방송 프로그램도 인기라죠?
네, 그렇습니다. 뭐 남성들도 TV 앞에 모이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육아를 하고 있는 남성들이 많아지기도 했고요. 사회적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목적의 프로그램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부부가 함께 자녀를 키워가는 모습을 그려내는 그 오 마이 베이비라는 프로그램도 인기고요. 아내에게 뭐 하루나 이틀 정도의 자유 시간을 준 뒤에 딸을 돌보고 쌍둥이와 삼둥이를 돌보고 먹이고 가르치는 아버지들의 육아기를 담아낸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네. 요즘 변덕스러운 봄 날씨에 날씨에 관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 궂은 날씨에 기온이 떨어져서 방한용품, 뭐 보온용품 등 겨울 상품 매출이 늘었다는 소식도 있고요. 어제는 강원도에서 한방 눈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네, 봄꽃 소식이 한창인데 다른 한쪽은 겨울 같은 추위를 느끼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한국 땅이 그리 넓지 않은데 지역마다 봄 분위기가 천차만별입니다. 요 며칠 비도 오고 바람도 많아져서 사람들의 옷차림이 다시 두터워졌고요. 화사한 그 스카프 대신에 두터운 외투, 목도리 차림도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보온 주전자라든지 뭐 따뜻하게 손을 데워주는 손난로 등 보온용품의 인터넷 매출이 갑자기 증가했다는 뉴스도 쏟아지고 있고요. 오늘은 또 중부지방에 흙비를 머금은 비구름이 몰려와서 대낮에 초저녁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돌풍, 천둥, 번개, 우박이 내릴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곳 워싱턴도 봄이면 벚꽃으로 유명한데 바로 벚꽃이 한창일 때 비가 내려서 벚꽃이 다른 때보다 일찍 져버리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자, 이 절로 날씨 뉴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심술궂은 날씨 때문에 건강 살피는 일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한국 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황사, 내일까지 영향을 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강원 남부 지역이나 경북 북부, 경북 내륙 곳곳에 우박의 가능성도 예보되고 있고요. 강원 영동 지역에는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부는 그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원도, 북한 지역도 이 변덕스러운 날씨에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내일부터는 아주 밝고 따뜻한 봄 날씨 기대해도 좋다고 합니다.
네. 변화가 많은 한국의 봄 날씨 소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이현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네, 주요 7개국 G7 외무장관들이 러시아에 대해 우크라이나 휴전협정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의 창립 회원국이 총 57개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이 주요 7개국, 그러니까 G7의 외무장관 회담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주요 7개국 G7 외무장관들은 어제 독일의 항구 도시 뉘베크에서 회담을 열었습니다. 주요 8개국 G8 가운데 러시아를 제외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7개 나라 장관들은 이날 회담을 마치고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러시아에 대해 우크라이나 휴전협정, 즉 2차 민스크 협정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주요 7개국 외무장관들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폭력 사태 종식을 촉구했다고 이번 회담을 주최한 독일의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외무장관은 말했습니다.
이 주요 7개국 외무장관들이 러시아의 이행을 촉구한 2차 민스크 협정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요?
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교전 사태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프랑스, 독일 등 4개국 정상들이 지난 2월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합의한 휴전 협정입니다. 먼저 지난해 9월에 1차 민스크 협정이 체결됐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2차 협정이 추진된 건데요. 양측이 교전을 중단하고 평화안이 설정한 비무장 지대에서 중화기를 철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 감독 아래 우크라이나 영내에서 모든 외국 군대와 용병을 철수하고 우크라이나는 2015년을 말까지 지방 분권화 개헌을 하고 동부 지역의 특수지휘에 관한 법률을 채택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배경과 그동안의 경과를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러시아가 지난해 3월에 흑해함대 주둔지인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합병했고요. 이후 러시아계 주민들이 50% 안팎인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도 중앙정부로부터의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러시아는 친러 시위대에 무기를 제공하고 정체불명의 군인을 파견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요. 지난해 4월에 소총 등으로 무장한 친러 시위대가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등 동부 주요 도시를 장악하고 자체적으로 도네츠크 공화국을 선포했고요. 러시아는 접경 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해서 반군을 지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슬라반시키 등 반군이 장악하고 있던 동부 거점 도시들을 잇따라 탈환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정부군과 반군의 교전이 격화되고 양측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자,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현재 어떤 입장입니까?
네, 미국은 러시아가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을 무기와 인력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난 뒤 최근 악화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반군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 대한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러시아가 민스크 휴전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 주요 7개국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외에 다른 문제들도 논의가 됐겠죠?
네, 맞습니다.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됐는데요. 공정한 지배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이후 정보 공유를 통해서 AIIB에 연계해서 대응키로 합의를 했습니다. 또 해양안전보장에 관한 선언이 처음으로 채택이 됐고요. 중국의 해양 진출이 적극 논의됐습니다. 이 밖에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에 대한 대처 방안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 창립 회원국이 57개국으로 확정 마감된 소식도 살펴볼까요?
네, 중국 관영 CCTV는 중국이 주도해 설립한 국제 금융기관인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 창설 멤버가 총 57개국으로 확정됐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스웨덴과 이스라엘,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제르바이잔,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폴란드 등 7개 나라가 추가로 AIIB 창립회원국 자격을 얻어서 총 57개 나라가 창립회원국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주요 20개국 G20 가운데는 13개 나라가, 또 주요 7개국 G7에서는 미국과 일본, 캐나다를 제외한 4개국이 포함됐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끝내 이 은행에 참가를 하지 않았군요.
네, 아시아의 기존 투자은행인 아시아개발은행 ADB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은 끝내 가입하지를 않았는데요. 미국과 일본은 AIIB와 관련해서 이용자의 기준이나 조직 운영의 불투명함을 이유로 참가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AIIB 창립 회원국이 되면 어떤 자격을 갖게 되는 겁니까?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창립 회원국은 지분율 배정 등 AIIB 운영 규정을 작성하는 작업에 직접 참여해서 자국의 입장과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정들이 남아있나요?
네, 중국 관영 인민일보는 AIIB 건립 중국 측 수석 협상 대표인 스야오빈 재정부 부부장과 인터뷰를 통해서 AIIB가 오는 6월 말까지 운영 규정을 마련하기로 하는 출범 일정을 확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스 부부장은 지난해 10월 24일 AIIB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은 뒤에 세 차례 수석협상 대표회의에서 운영 규정을 논의했으며 오는 4월과 5월 말에 베이징과 싱가포르에서 4차, 5차 회의를 열어서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수부장은 운영 규정 초안을 6월 말까지 통과시키고 올해 연말 이전에 AIIB가 정식으로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창립 회원국이 아닌 나라들도 나중에 AIIB에 가입을 할 수는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감 시한인 3월 31일 이후에 가입을 신청한 국가들은 일반 회원국으로 분류돼서 발언권이 다소 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한철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미국 50개 주를 가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콜로라도 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